남과 북 청년들을 잇는 라디오 친구 청춘 통일.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찾기 위해 사막으로 떠난 청년 산티아고는 어느 날 현자의 저택에 이르렀습니다. 거실에는 음악이 흐르고 집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현자는 지금 당장 행복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으니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집을 구경하는 동안 숟가락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혹시라도 기름을 쏟을까 전전긍긍하며 집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다시 만난 현자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현자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다며 다시 집을 둘러보고 오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는 이번에는 대저택의 아름다운 정원과 서재의 훌륭한 책들을 충분히 둘러본 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현자를 만났을 때 숟가락의 기름은 모두 사라진 뒤였죠. 그때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이 말 속에 담긴 행복의 비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조미영의 청춘통일 첫 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에 나온 대목인데요. 작가는 행복을 찾는 산티아고의 여정을 통해 삶의 다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처음엔 숟가락 안에 기름을 신경 쓰느라 저택을 구경하지 못했고, 또 두 번째는 저택의 화려한 모습에 마음이 뺏겨 숟가락 속 기름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죠. 여기서 화려한 집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하고요. 숟가락 위의 기름은 현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에 얽매이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인생을 즐길 수 없지만 막상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어떤 만족도 이룰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숟가락 위에 기름을 잊지 않는 게 바로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중하는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는 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이 중간을 지키며 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과 사랑, 가족과 친구, 꿈과 현실, 그 사이 어디에서 항상 고민하고 방황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청춘 이야기에서는 조유진 씨가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격 검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요. 정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알판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영화 배심원들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통일은 재혼이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재혼을 하려면 각자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만나야 되니까.
통일은 성공이다. 99%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점심 식사이다. 삼시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 꼭 먹어야 될 식사이다.
고기는 엄마다.
통일은 설렘이다.
통일은 부자 되는 것이다.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의 청춘 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청춘 이야기. 남한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남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제제일공 청춘 이야기. 조유진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 씨를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명디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예, 잘 지냈어요. 네. 그동안 뭐 했어요, 2주 동안?
저는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2급도 치고,
어머.
동아리 모임에도 나가고, 헐. 영어도 보고요.
예.
네, 또 학교 가서 진로 상담도 받고, 또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릴 얘기도 고민하고, 이것저것 참 많이 했네요.
진짜 많이 했는데요?
네.
아니, 뭐, 저 이렇게 많이 남을 줄은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네.
와, 정말 바쁘게 사셨네요. 아니,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성격이신가 봐요.
저는 내향반, 외향반의 성격인 것 같아요. MBTI 아. 검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MBTI요?
네네. 네,
그게 뭔가요?
아, 네. 이 MBTI 검사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남한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유형을 나누는 걸 좋아하듯이 이 MBTI 검사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성격 검사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 이런 성격 검사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성격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태도나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 성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 자신감 넘치는 성격, 뭐 이런 성격들이 자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싶고 또 자신을 더 알고 싶다는 욕구에서 성격 검사가 출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뭐 누구보다 내가 제일 궁금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좀 잘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격 검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군요. 이 MBTI는 남한에서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네, 남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이 검사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검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엄격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보급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남한에서 만들어진 검사는 아니군요.
네, 맞아요. 이 MBTI가 마이어스 브리거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인데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캐서린 브릭스와 그녀의 딸 마이어스 그리고 손자까지 이 3대가 70년 동안 연구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예요.
와.
남한에서는 아마 학교에서 이 검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MBTI와 홀랜드 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어요.
아, 학교에서 이런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이 검사를 한번 받아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홀랜드 검사는 뭔가요?
이 홀랜드라는 사람이 직업 선택이 곧 성격 유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6가지 요인으로 유형을 만들었어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의 알파벳을 따서 리아색 검사라고도 불려요.
아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요. 뭐 계속 나오네요.
네.
어쨌든 그럼 유진 씨도 학교에서 이거 해본 거예요?
네, 저는 이 홀랜드 검사랑 MBTI 검사 둘 다 대학에 와서 처음 해봤는데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많이 하나 봐요. 특히 MBTI를 주제로 한 부모 교육까지 열리더라고요.
이 검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소학교 때부터 실시를 한다고요?
네.
그 나이면 아직 성격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이렇게 딱 뭐 형성되고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아마 이게 남한에서 성격 검사가 더욱 유행하는 이유가 진로 결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미리미리 자녀의 진로를 결정해서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과 기질을 기반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MBTI 검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성격이란 결과가 나왔다면 서비스직이나 방송 관련 일로 진로를 찾는 식이죠.
아,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다 취업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야, 어쨌든 취업을 하려고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부터 이런 검사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근데 진로를 미리 결정한다는 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어릴 때부터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검사일 것 같기도 해요.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어린 시기부터 한다면 성장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MBTI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검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MBTI는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보고식이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선호 경향인지를 직접 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인 거죠. 선호 지표로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총 95개의 문항이 있고 각각의 자신에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간이 테스트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설명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문항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즉석 MBTI 검사를 간단히 해볼까요?
네.
명디가 제 질문을 듣고 답해보실래요?
이거 지금 답하면 제 성격이 나오는 겁니까? 네, 괜히 떨리네요. 일단 질문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파티에서 1번, 낯선 사람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가? 2번, 아는 몇 사람과만 교류하는가?
저는 이거는 2번이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파티에 가면 당신은 1번, 에너지가 증가되어 늦게까지 남아있는가? 2번, 에너지가 감소되어 일찍 자리를 뜨는가? 여기서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야, 요거는 어떤 파티였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네.
딱 결정지기가 어렵긴 한데,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파티랑 술자리를 같이 생각을 지금.
이런 식의 이런 질문에 네. 대한 답변이 총 95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점수를 환산해서 성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결국 자신이 선호하는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답변 종합해서 전체적인 내 성격을 유추한다는 거죠. 이 검사를 통해서 총 몇 가지로 성격이 분류가 되나요?
아까 제가 선호 지표가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16개의 성격 유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외향, 내향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각각의 지표는 영어의 대문자로 표기가 되는데요.
네.
알파벳 대문자 E는 외향을, I는 내향을 나타냅니다. 외향은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인 특성을 가져요.
네.
내향은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 주의 집중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내향적인데 직장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내향이면 내향에 잘 맞는 일을, 외향이면 외향에 잘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성격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성격이 좋다. 성격 참 별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던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거
거야?
성격이 좋다 나쁘다도 자기 기준에서 좋고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좋고 나쁨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 자신의 성향대로 다 맞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네.
게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외향적이다 이러면 이 세상 진짜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네, 엄청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선호 지표도 궁금해지네요.
네, 두 번째 선호 지표는 감각과 직관인데요. 무엇을 인식하는가를 기준으로 감각형 S와 직관형 I로 나뉩니다.
네.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하며 실제의 경험을 중시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직관형은 육감, 영감의 의존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요. 감각형이 나무를 본다면 직관형은 숲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지표를 도출하는 질문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뭐 당신은 무언가를 할 때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하는가 하는 게 더 좋은가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전자의 답변이 감각형, 후자의 답변이 지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진 씨는 어떤 쪽이에요?
저는 감각형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제가 그 검사를 했을 당시가 2016도라 이번에 다시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검사의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한 게 검사를 실시할 당시의 기분이나 상황도 답변에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검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좀 네.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표인 사고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사고형 T와 감정형 F로 나뉘는데요. 사고형은 원리 원칙을 중시해요. 반면 감정형은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사고형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강하고요. 감정형은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하죠.
아, 그렇군요. 이 지표에 해당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당신은 정에 이끌리기보다 공평한 편인가? 아니면 공평하기보다는 정에 이끌리는 편인가? 이런 건데요. 사실 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둘 다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네, 극단적으로 정에 이끌리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공평하거나 이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답변할 때 최대한 자신의 가까운 쪽에 선택하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기보다 막 공평한가? 공평하기보다 정에 이끌리는 편인가? 이거 왜 남편들한테 부인들이 아. 막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걔가 나한테 말이야 이러면 대부분 남편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편이잖아요. 남편.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공평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에 이끌리기보다?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아, 질문이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생각하면 할수록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검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재밌네요. 얘기하면 할수록. 자, 마지막 지표인 판단, 인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 J와 인식형 P로 나뉘는데요.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해요. 인식형은 목적과 방향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에 해당하는 질문은 당신이 보다 잘하는 쪽은 체계가 잡힌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가능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가인데 네. 명디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D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인식형이네요. 인식형.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거 MBTI 검사를 왜 하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점점 뭔가 굉장히 머리를 제가 심하게 지금 끄덕이면서 듣고 있거든요. 빠져드네요. 유진 씨는 그러면 이 네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유형이 나왔어요?
저는 ISTJ가 나왔어요.
아.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인 거죠. 이 종합해서 볼 때 ISTJ의 가장 큰 특징은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네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 농담 삼아 이 ISTJ가 나왔다고 하면 공무원 성격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은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격 유형에 따라서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 네. 내 성격 유형을 어떻게 하면 잘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네.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사실 진짜 뭐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성격을 16개 유형 안에 다 끼워 맞출 맞아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조금 네, 이해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신 유진 씨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띄워드립니다. 토이가 부릅니다. 좋은 사람. 알판으로 보는 세상. 남쪽 드라마, 영화 많이들 보시죠? 드라마 속 장면에 마냥 설레고 한 번 봤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장면. 영화와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나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알판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해주실 운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해줄 감독 정은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 집에서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네. 저 이 무더운데 계속 밖에 돌아다녔거든요.
아, 정말요? 일하느라고요?
뭐 이래저래 일도 하고 저 되게 많이 탔죠. 까맣죠, 엄청.
네, 지금 이렇게 나시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네. 많이 더워서 또.
네, 안 그래도 철색인데 더 시커먼 색이 됐습니다.
구릿빛 피부입니다.
네,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법정 영화 배심원들 소개해 드렸었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 좀 생소했던 한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배심원 제도라고 하면은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선정이 돼서 직접 재판에도 참여하고 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걸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자, 미영 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인 배심원들과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재판부, 이 재판을 할 때 이 두 그룹이 있잖아요.
네.
과연 역대 재판 과정에서 이 두 그룹의 평결 일치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재판부랑
일반 시민,
일반 그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하고 똑같은 결정을 내린
네.
그러니까 그게 한 글쎄요. 아, 그래도 한 절반은 넘지 않을까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보통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일치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높죠.
그러네요. 이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잘 반영하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배심원의 이런 결정을 재판부가 잘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의 시각이 상당 부분 투영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도가 생긴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해요. 물론 일부 법조인들은 이 배심원 제도를 감성재판, 여론재판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심원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절차가 더 많고 시간적으로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자금이 소모된다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장점,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제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배심원 제도가
네.
장점,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제도인데 그래도 모든 재판을 다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특정 재판에 한해서는 그래도 좀 참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나 이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영화 배심원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라도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먼저 이 영화는 2008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처음 시도되는 국민참여재판이라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와 직업이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 이들이 맡게 된 사건은 이미 증거와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이라서 형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강두식이 갑자기 자신이 죽인 건지 생각이 안 난다고 말을 번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은 형량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가 살해를 했는지 유무죄를 가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간단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됐기까지 사실 배심원들의 역할이 좀 있었죠.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상처가 망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범죄자 강도식이 손가락이 없는데 망치로 사람을 내칠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잖아요.
네, 배심원들의 이런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재판부는 직접 법원에서 실험까지 강행하는데요. 즉 강두식에게 망치를 쥐어주며 테이블 위에 내려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본 것이죠. 어쨌든 이런 노력 끝에 재판은 끝이 나고 배심원들은 함께 모여서 강두식의 유무죄를 투표합니다. 모두가 그가 유죄라고 결정을 내리는데 오직 한 사람 8번 배심원인 나무는 아직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재판부에게 사건 기록을 다시 보고 싶다고 요청하죠.
네. 아까 국민참여재판의 단점 중 하나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네.
이 경우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이 재판부는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계속 딴지를 거는 배심원들이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재판부뿐 아니라 몇몇 배심원들도 어서 이 재판이 끝나서 수고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이 나무라는 친구 때문에 계속 법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들은 사건 기록을 다시 훑어보고 있는 나무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배심원들 간의 대화 장면 들어볼게요.
자, 피고인은 이 망치로 어머니를 쳐서 살해를 한 후 추락사로 위장을 한다. 왜냐? 그냥 떨어뜨리면 저항을 했을 테니까. 한마디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유죄다 이거죠.
말씀 한번 똑 부러지시다.
결정하시죠.
결정 모르겠으면 그냥 어? 대세를 따라요. 대세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까 보니까 망치에 철은이 안 묻어 있었는데.
아니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 안 했겠어요? 이런 비닐로 망치를 감쌌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죠.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힌 거라면요?
그랬단 증거는요?
근데 그게 안 그랬단 증거도 없잖아요.
응? 좋습니다. 그럼 강두식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이유는요?
어쨌든 제 엄마를 떨어뜨렸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강두식이 피해자를 죽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틀렸습니까?
이제 그것만 먼저 결정을 합시다.
유죄냐 무죄냐 그것만 결정하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긴 뭐가 싫어요? 유죄냐 무죄냐 결정하라는데?
나까지 유죄라고 하면 다 끝나는데요?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아니 확신 될 때까지 난 투표 안 해요!
뭐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나무는 주변의 강요를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투표를 거부하는데요. 그러면서 유죄라고 결정했던 몇몇 배심원들 역시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중 한 배심원이 사건 관련 서류를 보다가 피고인 강두식과 살해당한 어머니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경비원이 아파트 창문에서 강두식이 어머니를 떨어뜨리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 거리가 좀 멀기도 했고 또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범인의 얼굴을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게 되죠.
네. 이미 재판이 종료돼서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죄라고 단정 짓는 거에 다들 부담을 느끼겠네요.
네. 그래서 배심원들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재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데요. 직접 자신들이 실제 그 범죄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건의서를 본 재판부는 어이없어하고 결국 배심원들이 있는 회의실로 찾아갑니다. 재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거 제안한 사람이 누군가요?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범죄 현장도 둘러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미국입니까?
더 논의할 게 없으시면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저기 판사님요.
판사님, 제가요, 제 평생에 누구를 심판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네,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우시죠?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잠깐, 아니 왜 못하게 해요? 잘하고 싶다는데? 이거 확인도 안 해봐요? 해봐야죠, 끝까지!
놀아야 진짜 저거.
아니 뭐 시소도 대충, 재판도 대충, 누가 뭐 날 때부터 판사인가? 나라면 그까짓 거 뭐 해시간다 뭐 그냥.
이 사람 정말.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현장에 찾아간 본 후에 판단하겠다고 하니 재판장도 참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법원장에 달려와서 이 배심원들과 함께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배심원과 함께하는 현장 검증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이에 재판장은 어쩔 수 없이 이날 밤 배심원들과 함께 사건 현장에 찾아가는데요. 이들은 강두 씨가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아파트 안을 둘러보기도 하고 또 아파트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강두 씨의 어머니가 추락했던 아파트 창문에서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보기도 하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세밀하게 다 살펴보네요.
네.
보통 현장 점검은 경찰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배심원분도 이거 정말 전문 인력인데요. 경찰 못지 않은데요, 지금.
네. 그런데 배심원들이 실제 확인을 해보니 아파트 맞은편에서도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
즉 경비 아저씨가 본 게 강두식과 그의 어머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게 증명된 것이죠. 결국 이런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되면서 이들은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서 유무죄를 투표하게 됩니다. 현장 검증을 다 해본 상태라 나무 역시 이제는 유죄라고 투표를 하면서 결국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드디어 모두의 마음이 정해졌네요. 의견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유죄라고 결정하고 네. 또 재판부도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량을 정한 일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에 배심원들이 있는 회의실에서 강두식의 형량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서류에 징역 25년을 쓰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심원 한 사람이 조심스레 재판장에게 말을 걸어요. 들어보시죠.
재판장님, 피고인이 망치로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도 부실하고 추락할 때 생긴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은 계획살인으로 단정짓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유형은 제2유형 우발적 살인. 그럼 형량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막상 결정을 하려니까 겁나시죠? 형량을 줄이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세요? 판사 임관하고 처음으로 판결문이란 걸 쓸 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처럼 살인사건도 아니었고 고작 절도사건이었는데도 판결문 세 장을 밤새 썼다 고쳤다 썼다 고쳤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아마 한동안은 남을 거예요. 누군가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요.
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건데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징역 뭐 1년, 5년, 10년 이런 것들이 말이 쉽지만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1년이라는 기간이 엄청 긴 시기니까.
네.
그래서인지 이 양형 결정까지 다 내리고 난 후에 배심원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참여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배심원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론 평범한 주부로 또 사업가로 학생의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격려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배심원 나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지나갑니다. 강두식이 아파트 창문에서 어머니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어머니가 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는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나무와 배심원들의 대화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사람이 보통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지?
그거야 뭐 망치로 죽였다니까.
아니요, 정말로 떨어지면서 부딪힌 거면요. 망치로 죽였다는 증거도 없다면서요. 왜 어머니가 죽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경비원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우리 현장 가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어머니가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이 죽어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쩌면 정말 어머니가 살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살기 싫었다?
아, 지금 이 말은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죽기를 원했다. 뭐 그러니까 자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는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끊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두식의 어머니가 돈을 벌면서 아들에게 나오던 보조금이 끊긴 상황이었는데요. 만일 그 어머니와 아들이 가족 관계를 끊겠다고 각서를 쓰면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절대로 가족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차라리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보조금이라도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자살을 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생각을 아예 뒤집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지난 시간에 보면 어머니 때문에 강두식이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장애를 갖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돈도 못 벌었던 거고,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어쩌면 배심원들의 이런 상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유추하고 나니까 나무에게 또 다른 생각이 지나갑니다. 바로 현장 검증을 할 때 강두식의 방에 있던 메모지에 써진 글의 글씨체였는데요. 손가락이 없는 강두식은 아무래도 글씨체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했던 강두식이 썼다고 하는 가족 포기 각서가 있었는데 그 글씨체는 아주 반듯한 그런 글씨체였거든요. 여기서 나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다들 눈썰미가 뭐 보통들이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가족 포기 각서를 강두식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껏 강두식이 돈을 타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강두식의 어머니가 아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스스로 아들인 척하면서 가족 포기 각서를 썼던 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들켜서 뺏기게 되자 결국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아들이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극단적인 결정을 했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네.
정황상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강두식을 범죄자로 몰고 어쩌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배심원들이 실상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강두식을 유죄라고 확신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지는데요. 이들은 결국 다음 날에 강두식의 형량 선고 재판에서 모두 손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마지막 재판에서 강두식이 유죄고 25년형을 선고한다는 발표를 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이들의 이런 돌발 행동에 당황을 하면서 재판을 잠시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자살이다.
네, 재판장님. 아니, 지금 와서 필체가 지금 조금 다르다는 걸로 갑자기 자살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재판이 장난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살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피고인이 무죄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죄라고 했는데 그럼 무죄인 거 아니에요?
제가 배심원 선정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배심원 결정은 그냥 참고 사항이고 최종 선고는 저희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무죄라고 해도 유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도요? 정말 아닐 수도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 법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의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법이라면서요.
맞아요. 법은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 말은 맨 처음 재판장이 배심원이 나무에게 직접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나무가 이것을 열심히 적용하고 있었네요.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만 했던 재판부를 좀 부끄럽게 하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배심원들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재판장 중겸은 이후 최종 선고를 하는 재판에서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두식을 죄인으로 인정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무죄로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어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네, 결국 배심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냈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결론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TV 뉴스를 보다 보면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뭔가 단편적으로 사건 내용을 접하다 보면 여론에 떠밀려서 결론 지어버릴 때가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 나름의 상황과 또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되겠다 경각심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이용하는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한번 제대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알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수고해주신 운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판에서 들려드릴 음악은 메이트의 노래입니다. 이제 다시. 흐릿해져 가요 사느라기만 한 눈물 무너져 내린 기억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쳐가나 봐요 어둠 속에 흔들리던 떨리는 작은 어깨를 잡아줄 수 네,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춤을 추는 이 순간 이 느낌 좀 말 따야